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언급되는 내용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회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 언급됩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잘못 어긋났을 때,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회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냥 나를 좀 격려하고 내가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있을 때 어김없이 그 잘못,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이런 선지서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어김없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셔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사사를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고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말하고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그 회개 대상이신 대상이 되시는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회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 대상은 하나님 외그 어떤 대상도 회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대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간다는 말 바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은 사실 회개란 말이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말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회개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결국 이전에 내가 잊었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다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잊었던 것들, 예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호세에서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이 호세아를 썼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경배를 했죠. 이중적인 제사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막 이 신 저 신 다 혼합해 가지고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바알을 섬겼고 바알에게 경배했고 그 임방에 그 근방에 있는 어떤 그런 이방신을 다 갖다 놓고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왜? 저희의 행위 때문에. 그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던 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계속해서 짓다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이 화인맞게 돼가지고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그냥 죄를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행위를 거듭하게 되면 회복이 안 돼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결국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음란한 마음, 이 음란하다는 것이 성적인 음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음란을 특히 이런 호세아에서 언급할 때는 이것이 배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을 저버린 것, 이런 것을 음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정조, 믿음의 정조를 저버린 상태를 음란하다.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다,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6절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예배를 말하는 거죠. 제사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소떼와 양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소떼, 양떼를 가지고 끌고 하나님께 가도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렸다는 거죠. 저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갔던 그들의 그 양심에 화인맞은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런 결과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징계 가운데 결국 그러한 죄만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순종, 그런 음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배교 행위, 우상 숭배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죄가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도 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래방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했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 시대에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하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결국 얼마 있다가는 나중에 취해서 멸망시키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고 또한 유하 정책을 친 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모면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막 조공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로 되어진 그 병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지만 상처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사신을 보내고 종을 보냈지만은 자기가 저가 능히 이 아수르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고 저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적인 방패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어떤 어려운 처지, 고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야 할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이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든지 그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는 어떤 것을 해도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지 않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어려움이 있건 어려움이 없건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이 아수르라는 사람 이 나라를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뭘 의지하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하나님 앞에 질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우상 숭배하고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을 보면 14절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 신앙, 유일한 신앙이 어떤 것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그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언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평상시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서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조상이 믿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깨닫고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요,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의미고,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이전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도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신이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나의 죄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 회개 메시지를 하면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에서, 다니엘서, 구약 서신서에서 그 회개를 종용하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통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사실 이 백성들이 고난을 언제 고난을 받았어요?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유다 같은 경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깨우친 거예요. 그 내용 메시지가 어디에도 나와있냐면 호세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왕도 없는 거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기들이 섬겼던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어떤 방법도 없었고 심지어는 우상도 없다. 드라빔 같은 건 우상이었죠. 우상도 없이 지내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그때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죽은 다윗하고 에레미야에서 다니엘에서 언급되는 그 다윗은 죽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래는 마지막 날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여러분,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은총으로 나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은혜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일에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은총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총,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일에 돌이키는 경외하는 자는요, 은총으로 나가는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자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모든 자가 포함된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조속한 시일에 언제 이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겠죠. 제3일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서 살아갈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회복된 부활로 새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3절,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회개가 회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바램 정도가 아닙니다. 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회개는 하는데 회개가 회개답지 않고 회개가 단순히 어떤 나의 바람 정도로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고백 정도로만 끝나지 더 이상 회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이 소리를 많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회개답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다 실패했습니다. 회개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뿐만 아니라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은 회개는 감정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하는 회개를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과 방법대로 하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회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속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적 knowledge, 신적인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회개는 회개다운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호세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무엇이 잘못되냐? 바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바로 되어지는지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적인 지식,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Let us know the Lord.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관념적인 이 안다라는 개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알 때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정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알고 있다, 배워서 알고 있다, 이 정도 차원으로 안다, 야다라는 말을 쓰지 않다는 거예요. 야다 엘로힘, 야다 뭐 야훼, 뭐 야다 엘로힘,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이니까, 전능자니까. 야다 엘로힘이라고 말했을 때 이 야다라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가 실질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고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아 그래 알지, 하나님 알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알지, 이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 체험을 동반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간절히 구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해도 안 됐던 이 회개가 회개다운 회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를 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을 동반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뭘 그냥 알고만 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NSB 영어성경에서는 직역을 했기 때문에 Let us know the Lord라고 하지만 의역을 한 NIV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Let us acknowledge the Lord. 주님을 인정하자. 주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고 적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 방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젊었을 때는 뭐 수련회나 부흥회 때 막 감정적으로 하는데 얼마 있다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회개 열매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집회에서,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부흥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까? 회개자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새벽에 그 해양이 뜨기 일출하기 전에요,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에 그 빛, 밝아오는 그 태양빛, 이 빛이 어떻습니까? 일정하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비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겨울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게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뭐냐면 말코시라는 이 명칭이 있습니다. 말코시라는 것은 봄비입니다. 봄비, spring.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pring rain, 봄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겨울비, 봄비, winter rain, 그다음에 spring rain. 봄비와 겨울비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신실하게 풍성하게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은혜를, 비를 주시는 것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자에게 반응하시는 그 반응은 신실하고 변함없고 일정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반응이 그거예요. 인간의 반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반응이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싫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를 하면 그분은 반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다고 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는 클린스라는 말도 있지만 purify, 정화시킨다, 정결케 한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게 회개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대신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고백하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케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진정한 회개는 형식 준수가 아닌 존재 변화를 통한 성품과 삶의 변화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형식, 예배, 계명, 준수가 아닌 그 정도가 아닌 존재의 변화를 통한 성품과 삶의 변화이다. 참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그 외 다른 언어로 정확히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속성입니다. 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신실, 충성,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 로열티. 그래서 NSB 영어 성경에는 your loyalty 이렇게 로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 mercy, loving kindness, mercy, unfailing love 뭐 그런 등등의 말, faithfulness 뭐 이렇게 다 번역이 돼. 그런 의미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인애를 갖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 충성, 사랑, 긍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인애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또한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돼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뭐 아가페, 그 다음에 또 필레오, 이제 이성간의 이제 동성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이성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인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고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이런 말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망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 족속들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말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인애, NSB 영어성경에 로열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어떤 성경은 mercy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비하심, 그리고 반면에 이웃을 향한 충성과 자비, 모든 것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런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정도밖에 안 된다. 이슬과 같도다. 이슬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집니다. 쉬 없어집니다. 이슬은 쉬 없어지죠. 아침 구름도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과 충성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아침 이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보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선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제사라도 드리고 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애였다라는 것을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지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제사요 예배인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가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백성들, 바로 여기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고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애, 신약성경에서는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가 그러면 무엇인가? 이 아가페가 없는 것이 무엇이고 아가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했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이 뭐 방언이라고 말하고 말을 합니다. 뭐 천사의 말을 또 미사옥으로 말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고린도교에서 행해졌던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나왔죠? 능력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천사의 말도 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다 구제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구제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구제헌금에 대한 광고도 내겠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정도면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낸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아주 투철하다는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을 어떻게 성경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요, 사랑을 무엇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선한 행위, 선행을 가르쳐서 행위다라고,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우리의 주는 행위나 희생행위나 봉사 이런 걸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질투하지 않으니며,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새벽 시간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스치는 시간이, 아,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마울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존재의 변화로 인한 성품의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뭐 하는 액션 행위가 아니라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남들 잘 알겠지만 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말에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가페라고 써 있습니다. 절대적 사랑. 절대적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하다, 성품을 말합니다. 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그러죠, 사촌이 논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다. 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촌이 논을 샀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그래 너 뭐 논 샀다고 했지, 뭐 잘 됐다고 했지, 그래서 그래 뭐 축하한다는 의미로 뭐 이거 하나 탁 줍니다. 선물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투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투기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투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그 형제, 그 사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잘 됐구나, 바라볼 수 있는 거, 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거,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 그 성품의 변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투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건 삶의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논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논지는 겉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뭐 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식을 안고 막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구제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어떤 형태요, 어떤 형식을 준수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 온유하고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 이건 존재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존재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존재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존재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삶의 행위의 변화가 나중에 따릅니다. 근데 이 많은 경우에 행위의 변화, 행위를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타 종교에서도 행위는, 헌신적 사랑, 헌신적 희생은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교도, 여러분 불교 신자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구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카톨릭 신자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또 뭐 이슬람교 다 희생합니다.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차이점이 분명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그 어떤 행위로 보여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 행위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끌고 가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래 여기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고 자랑하지 아니고 무례히 행치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있어야만 사랑,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이전에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봉사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행위 봉사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행위와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되는 봉사와 헌신과 바른 행위가 되려면, 선한 행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품적 변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다 좋은데 나는 교만하지 않는 게 난 자기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다 좋은데 자기 하나의 흠이 자기 교만하지 않은 거래요. 교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품의 변화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성품의 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성화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호세아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 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해요. 번제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겉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하는 그런 모든 선행 다 잘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성품의 변화, 존재의 변화에 의해서 성품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있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